하나님의 창조의 가상세계가 도전 중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포도원 나오고 뭐 풍꽃 나오고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좀 연결을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태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생태계는 원천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태양이죠. 태양 없이 생태계는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량이 생태계에 너무 많아도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 늦은 비 원리는 계절에 따라 내려야 합니다. 무한정 비가 내리든가 아예 햇빛만 쨍쨍 내리치면 그런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로 덮인 생태계? 혹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나 금성이나 목성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생태계는 잘 가꾸고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 가능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죠. 씨앗은 생명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씨앗을 통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씨앗 혹은 열매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전달할 임무를 완수합니다.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창조 설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에너지, 물질, 씨앗 이런 요소가 있어서 작동이 되면은 생태계라 한다는 것이죠. 이 생태계에서 이야기의 방향을 본문 쪽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 씨앗 혹은 열매를 무한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절에 감사의 실종을 말하고 다음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감사의 실종 원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냥 키워드예요. 그냥 색깔을 이쁘게 해서 뿐이지 특별하게 연관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자본주의와 감사의 실종은 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종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결론은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자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입해서, 증강,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거름 같은 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을 더하는, 그리고 노동을 더하는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투입하면 수확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가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못 인식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가가치, 우리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 나중에 열매를 거둬보니 양이 더 많아지니까 나의 목, 나의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자본주의, 인간의 자기 자랑을 극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땅 플러스 일하는 것, 땅 플러스 돈, 열매를 거두는 핵심이라고 자랑하고 인간이 자본을 부과하니 엄청난 부가가치 열매를 따먹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전적으로 드러나니까요. 우리 인간이 기고만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부가가치의 의미를 두다 보니 자본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왜 이 부가가치에 매달리는가? 부가가치를 내가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창조했다고 믿는가? 그 부가가치로 생긴 열매를 내가 독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건 내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좀 해석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는다, 부가가치를 기대할 때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들었죠. 그 땅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일을 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그 열매의 소출이 증가하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창조 행위가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를 창조의 영역으로 착각하거나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말 그대로 부,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덧셈이에요. 자본을 더하고 노동을 더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했을 뿐인데 창조라고 한다면 카피라이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책 쓴다든지 노래를 작곡 작사하면 내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창발적인 그런 행위니까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 세상에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적, 창조는 아닌데 창조적인 행위가 있어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자본이든 노동이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에 더하니까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창조로 내 거야 라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독점이죠. 혼자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되면 못 말리죠. 왜냐하면 내 거라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특별히 노동을 투입해서 생기는 부가가치보다 자본을 투입해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월등하게 큽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뭔가 가치를 추가하고 싶죠.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것이죠. 부가가치 창출 욕망이라고 합시다. 그 욕망은 독점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마구마구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 소유 욕망을 충족시키는 세계가 새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가상세계입니다. 제가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가상세계는 창조세계와 대립이 됩니다. 가상세계는 현실세계를 흉내내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독점세계라는 것이죠. 독차지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Non-fungible token.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NFT라고 해요. 지금부터 평생 아마 듣고 사실 겁니다.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을 창조해서 오너 행세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만족시켜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 공간으로 주장하지만 아니죠. 역시 독점과 소유와 욕망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진 자가 더 멋지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제 가상세계니까 아이들 게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게임은 가상세계이지 않습니까? 그 인형 같은 게 와서 발짝발짝 뛰고 가다가 총도 쏘고 괴물하고도 싸우고 하는 그 가상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나라는 것이죠. 그 나의 대신이니까 아바타라고 그러죠. 아바타. 아바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게임에서 적을 무찌르는 일만 하느냐?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초보 이야기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바타가 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바타를 시켜서 물건을 하나 사요. 그것을 팔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가상으로 대체해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과는 달리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희소가치를 매겨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초고가품을 소유하거나 팔거나 대여해서 돈 버는 세상이 가상세계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IT 첨단 선진국 한국 아닙니까? 한국의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모두 여기에 지금 점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이미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뭐 모나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들이 하나, 그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IP라는 인터넷 고유 주소를 딱 매겨버려요. 거의 뭐 도장 하나 찍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도 그 원본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보고 싶으면은 사야 돼요. 근데 그걸 통째로 살 수 없어요. 너무 몇백억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보게 한다는 것이죠. 돈 내고 봐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IP 인터넷 주소만 하나 딱 매겨버리면 그것이 독점적으로 지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가상세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미 벌어졌고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보시기에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아마 사탄이 보면은 야, 이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상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대항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 이야기 좀 하십시다.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으면 적당할까요? 직장인인데 누구나 자기 월급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억 연봉 사장님도 자기 월급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금 많이 떼서 남는 게 없다고 불평이죠. 회사에서 벌어주는 돈이 얼마인데라고 막 술자리에서 그냥 불평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오늘날 월급쟁이들은 일한 성과와는 관계없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내보다 좀 좋지 않은 직장, 내보다 작은 월급, 적은 월급을 받는 친구들을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으니까 뿌듯하다. 요 정도라는 것이죠. 별로 일도 안 하는 회장님은 수십억, 수백억을 노동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현실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가슴 앓이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의 능력은 월급만큼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 서로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란 업종마다 업무마다 다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봅시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가 있는데 100m를 10초에 뛴다고 하십시다. 뭐 그건 훨씬 조금 더 빠르지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보니까 15초밖에 못 뛰더라고요. 5초 차이면 무지하게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100분열하면 50%밖에 차이 안 나요. 다른 능력 측정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게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이 받는 뭐 광고비니 뭐 이렇게 계약이니 해가지고 받는 돈은 우리들과 보통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죠. 뭐 빌 게이트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와 일주일에 한 80시간 일하겠구나 그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죠. 일반 근로자들은 그냥 사회생활 밖에 일 안 하죠. 우리의 근로 시간보다 두 배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월급을 두 배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 보통 사람의 수천 수백만 배의 넘는 자산을 일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노동을 투입해서 덕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시스템 덕입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손가락 가지고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면 주인이 문 열어주는 거 하고 손가락 가지고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하고 그 힘이 같아요? 다를까요? 누르는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하면은 이 두 노동의 가치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의 수십조 원 투자 결정 노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회사 생산 직원이 박스를 접는다 그 사람의 노동 그렇게 별로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노동의 결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노동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자면 평범한 말단 직원의 월급이 회장님 월급의 절반은 넘어야 하겠죠. 물론 이런 논리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노동의 소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보이도록 할 뿐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일한 성과를 기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 정도 되는 일꾼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유인 요인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오래 일하면서 기능이 탁월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꾼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를 대체할 만한 더 월등한 일꾼 B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생산성 높은 직원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공장주의는 월급과 상관없이 생산성 높은 일꾼을 채용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노동의 소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꾼들이 일하는 그 노동의 투입은 생산에 별로 이바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깔본다는 것이죠. 생산은 자본이 결정하지 돈이 결정하지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노동을 멸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가가치의 절대적 기여를 자본이 한다고 믿기에 노동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노동의 소외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은 내 노동의 대가, 내 노동 생산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비슷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싸게 채용하느라 들인 비용인 셈입니다. 만약 비슷한 노동력에 더 싼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선택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양극화죠. 농사를 짓는데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일꾼하고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일꾼하고 비교를 해봐요. 일꾼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농사 짓는데 트랙터를 사용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출은 수백 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트랙터가 어떻게 나와요? 자본을 투입해서 나와요.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는 자본의 결과이죠. 노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노동자의 월급은 비슷하겠습니다. 트랙터 운전수나 뭐 삽질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포크레인이 얻은 추가 생산, 잉여 생산은 고스란히 자본과 이것이 되고 두 노동자는 겨우 입에 풀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쏠림 현상은 질병에 걸렸죠. 생태계가 거대한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모든 자본과 돈이 돌아가고 그것이 계속 발전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탁월하게 그 앞으로 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조차 없는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양극화,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생태계의 불균형, 이쪽의 번영과 저쪽의 쇠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의 불균형은 생태계 자체의 소멸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도 생태계에 있거든요. 폐부, 장부, 발부, 신체 일부가 과잉되거나 축소되면 제대로 생명이 유지됩니까? 우리 몸? 아니죠. 그렇게 안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창조 세계 생태계에 대입해서 바꿔서 내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이렇게 써보았어요. 생태계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햇빛 에너지 도움을 골고루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역의 분량대로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 분량대로 고유한 열매를 맺어서 생태계 지구 전체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꿔봤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미국이 부유하기만 하고 중국이 그냥 부유하기만 하고 강해지기만 하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가난하기만 하면 그대로 놔주면 둘 다 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인프라에 1.7조 달러, 그 1.7조 경원이에요. 투자하는 바이든 법이 지난주에 통과됐죠. 하나 다음 스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법 통과입니다. 양당이 이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식주, 주거 문제, 하우징 문제가 있습니다. 집 문제는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정치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게 뭐 가능하지 않죠.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주택 기본권의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이 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에어리아의 홈리스하고 마약 스트리트를 뒤돌아보고 정말 놀라고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텐트족이 웬 말입니까? Affordable housing is a human right.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안 되고 있어요.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액티비스트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안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것도 교회가 그렇더라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낙인을 찍어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죠.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양극화된 이 세상은 감사가 실종되는 세상이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원래 이 퇴출문화, 캔슬 컬처의 그 출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작가나 명망가나 정치인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맞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일본 그 위안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을 찍어가지고 얼마나 망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 여론몰이 퇴출 전술인데 이 사람이 이전에 누렸던 것 다 폐기시키고 취소시키고 소멸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cancel culture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가 있을 수도 있죠. 초보 범죄 수준인데도 완전히 뭐 보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새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노골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포장된 말로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뭔가 이거 책임지라는 것이. 책임지라는 말은 별로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나 잘못을 책임지라. 말은 책임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낙인 찍고 퇴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느 정도 다 훈련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출을 목표로 삼고 한 사람을 표적 삼아가지고 증오를 퍼붓습니다. 특히 교회가 여기에 악마화 시키는데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말을 다 종합했습니다. 적용하는 것을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낙인 문화, 퇴출 문화라는 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을까? 은혜, 호의, favor, grace.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교회를 지금 연두에 두고 제가 하는 얘기. 본인에게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 혹은 교회, 내가 나한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교회 밖의 커뮤니티에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죠. 특히 이 퇴출 문화에서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이 명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한테 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은혜롭지 못합니까? 보통은 내 속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 아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심한 말을 했나?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다 할지라도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지점이 사실은 부끄러운 지점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지점을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베풀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이 부끄러운 지점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되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겸손해 본 사람,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빨리 그렇게 쉽사리 판단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적인 작업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시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그러한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요, 성차별자요, 레이블을 붙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그만둬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모르지만 몰라도 좋아 할 수 있는 그런 미스테리의 세계, 신비의 세계 그쪽으로 그냥 가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몰라도 괜찮아. 그런 미스테리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정지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품꾼이 아침부터 일하든 오전 8시에 출근자가 오후 뭐 4시 출근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에서는 부가가치로 임금을 정산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희소가치를 가지고 마치 자본으로 부가가치를 창조했다고 자랑한다면 욕망과 소유와 독점 세상을 자랑하게 되고, 독점 세상은 노동의 소외와 양극화와 결국은 감사의 실종으로 이어지겠죠. 퇴출 문화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겠죠.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은혜와 감사의 원리를 더 멀리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하고 돈을 부어서 만들어낸 것으로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오늘 이 시간으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가상세계로 저희 앞에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대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세상이 왜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 배타적이 되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하여 우리 교회가 앞서 나와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참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